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배도할 자들이 배도하고 믿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믿게 하신다면 왜 굳이 배교를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의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방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의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배교할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배교에 이를 수 있음을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항상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이 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라면 예외일 수 있겠지만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여기는 방만한 생각은 결코 새 언약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된 신자의 정서와 마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경고는 배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날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이를테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공포심에 마음이 위축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들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지해 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서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신자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믿는 것의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만 하는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엄습하는 때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끝내 배교의 길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빛을 받았을 때 숱한 고난과의 싸움을 견디어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즉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처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슴에 뜨겁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혼의 진리에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그때를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참아내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던 시기는 그야말로 치열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강력하게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고난의 큰 싸움들을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애적인 고뇌 속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의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게 하시는 은총으로서의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진지한 영적인 고뇌와 인생 안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마침내 그 영혼이 소스라치듯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며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음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충만함과 기백이 넘쳐납니까?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주를 찾게 되고 마침내 회심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그때 어떤 핍박도 조롱도 시련이 있어도 능히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장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가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실 때,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실 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더 굳어지도록 그것이 더 단단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결코 그에서 더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화인을 맞게 될 때 그는 결코 세상에 두렵지 않고 모든 핍박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능히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모든 날들이 형통하고 평화롭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조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어떤 일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때때로 비난과 고난과 함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여러분의 죄수들을 동정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소유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비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동일한 형편에 처한 성도들과 더 끈끈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 갇힌 자들을 깊이 동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도리어 그렇게 명예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더 강한 유대와 깊은 연민을 느끼고 더 강력한 형제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이 충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마게도니아와 데살로니카와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있었던 그 도시의 밀란의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추방되었고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로마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단히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서서히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곧 통과될 법안의 이름은 AB957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들은 양육권을 하루아침에 모두 주 정부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아이가 성 전환을 원할 경우에 부모는 절대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법안이 AB957 법안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박해와 핍박의 날들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 직면한 그 핍박과 환란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날들이 도래할 때 우리도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결연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모든 날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는지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유대주의자들의 최고 종교회의였던 종교회의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잔혹한 채찍질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다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이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로 자신들이 선택된 것을 기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들은 풀어주면 또다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야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박해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무엇을 더 버려야 할지 무엇을 더 포기해야 될지를 생각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뭘 더 얻을 수 있을지만을 생각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감동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만을 갈구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지향하는 바가 그 신앙의 내용과 질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환란과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의 교회와 번영과 형통과 평화의 시대의 교회를 역사 속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는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될 때 그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성도들은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깊이 동정하게 되고 그들을 더 형제처럼 여기게 되며 예수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이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가 누구인지가 선명해지게 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상급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웠던 그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드러냈던 때는 모두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당하던 때였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예수가 다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가장 위대한 사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게 된 것을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한 줌의 죄로 변해가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정신 속에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확실성은 오늘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자들 안에서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더 확고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예배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파르레시안,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담대함이라기보다는 확신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곧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인간적인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목소리들에 대해서 조롱과 비웃음과 심지어 폭력과 목숨의 위협에 대해서조차도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후 1세기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키기에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신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감화와 깨달음과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숱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곡자곡 쌓여져 가는 것이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뚝딱 확신이 생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씀과 기도에 착념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줄 확신은, 담대함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는 자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는 역설적인 즐거움이고 신자는 반드시 이 즐거움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환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부단히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인내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부단히 참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99%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자기 부인의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믿음의 도리를 이탈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지식, 그의 믿음, 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고단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모든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희한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가 굳게 하라.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그것을 굳게 해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지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넉넉히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너희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송구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 이것을 굳게 지키고 붙들고자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함과 인내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게 하고 이유가 되게 하며 언제나 우리의 간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잠시만큼 그만큼 후에 오시는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오심은 절대로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막연하게 내일로 모든 것을 미루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방치하는 삶을 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신자는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심을 믿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진력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가장 커다란 적은 안일함과 그리고 현실의 안주함입니다. 죽음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과 우리의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묶어두고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은 오늘도 그 미혹을 통해서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고 타성해져질 수 있고 신앙의 권태와 실증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오래되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잠을 청하게 되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혹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던 새 제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어도 절대 다수의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날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수단은 바로 이제까지 없었던 고난과 핍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 그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자가 결국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다 좌절하여 믿음을 버린 자들은 배교자가 되어 모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진리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와 정신들은 이미 진리를 배척하고 있고 기독교의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절대적인 진리와 질서와 규범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스스로 자멸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해와 재난과 경제적인 대공황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언제 오늘까지 우리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져 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시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모든 날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보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39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리까지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배교로 인한 멸망당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나 근심의 문제, 고난과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신자에게 뒤로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입니다. 우리에게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배교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옛 언약의 불완전함과 그 한계성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난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이것을 버리고 환난과 핍박과 안전한 삶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뒤로 물러가는 일은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유혹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타협한 길로, 성경이 말씀하는 길이 아닌 더 넓은 길로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신앙의 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침륜은 멸망을 가리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곧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크고 넓은 문도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난 길입니다.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좀 쉽게 편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빨아들일 지옥의 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보존되지 못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성경이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통과 번영과 평화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 따위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모든 고난과 핍박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지난 나들의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상황으로 인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기뻐했던 자들이었고 고난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견뎌낸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은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이전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기억나게 하고 장래에 누릴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더 굳건한 믿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당신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날들이 그 성도가 걸어온 삶의 뒤안길을 보면 그가 걸어온 궤적을 보면 그런 날들이 거기에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 그 넘쳤던 위로 그 고통의 날들이 도리어 잊을 길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추억들이 가슴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서 언제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영원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의 추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만나주시던 때의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기억으로 신자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추억이 없이는 소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이 힘겨운 현실을 결코 담대함과 인내로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진리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기억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현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앞을 향해 전진시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생애적인 기회이고 그 경험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나 젊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 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대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도 이 믿음의 도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오늘도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굳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면 이 믿음은 이제 확신으로 바뀝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무쇠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처박아 놓고 주인이 언제 오나, 주인이 왔구나 하고 다시 보자기에서 그것을 펼쳐내서 가져가시오. 그러면 주인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악한 종아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되었던 생애적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영원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버거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그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